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눈이 멀 것 같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네, 앞에서 시키는 거는 하셔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눈이 머는지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잠시 보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이 멀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리딩 지저스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원의 해를 선포합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이 왜 좋은가 하면 읽을 말씀이 짧습니다. 구약보다 짧고 그리고 더 밝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결국에는 구약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신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미군 항공모함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잡혔습니다. 1200노트 방향의 미확인 물체. 곧 무전이 들어옵니다. 당장 항로를 바꿔라. 근데 미군이 응답합니다. 여기는 링컨 미 해군 소속 모함이다. 당장 너희들이 항로를 바꿔라. 미군에게 있어서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우회할 수 없다. 너희가 행동하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장이 나서서, 미군 함장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함장 리처드 하워드 제임스다. 지금 너희는 미군의 길을 막는 거다. 현재 우리는 크루저 두 척과 잠수함, 구축함 이것들을 이송 중에 있다. 이건 명령이다. 지금 당장 너희들의 항로를 변경하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뒤에 그쪽 상대에서 무전이 옵니다. 그 무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있다. 거기에 추가로 개도 한 마리 있다. 우리는 지금 밥 먹고 있을 뿐이다. 우린 절대 움직일 수 없다. 되게 간이 크죠.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This is the lighthouse. 우리는 등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과연 미군 군함이 항로를 바꿨을까요? 아니면 여기 등대가 항로를 바꿨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네, 미군 군함이 아마 항로를 바꾸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였을까요?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등대는 배들의 항로를 밝히는 그러한 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근데 그 등대를 보고 너희가 항로를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미군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때도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항로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등대인 것처럼 내 항로를 바꾸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항로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내가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이 두 개가 지금 합성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황제가 다스렸던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을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의지적으로 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우리의 직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 속에서 답답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황제가 왕이라고, 세상에 다스리는 그 왕 앞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 시대 앞에서 누가 왕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잊혀진 존재는 아니십니까? 내 기도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는 고백하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항로를 가지고 바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단 한 가지 단어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He is king. 이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어쩌면 이 교회와 공동체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여러분 이 왕되심이 고백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하나씩 썼어요. Christ,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Christ,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죠?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입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 자체가 하나님은 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황제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어쩌면 이 미국 땅에서 대통령이 왕이거나 어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왕의 그 예표가 되어지는 다윗,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왕대심을 적어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원문에서는 그는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약속했던 그분, 우리가 늘 기다렸던 그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외쳤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그분은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많이 고칩니다.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니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진격을 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때 군대 장관에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난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금방 하나님이신지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야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고 질문했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엎드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할 때 여호수아처럼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자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서번트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복된 게 뭔지를 아니? 정말 복된 거는 너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나는 세상의 끝을 아는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내 편에 섰을 때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베드로는요, 왕이심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보여야지. 십자가를 지신다는 메시지 속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디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정하고 목적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본인이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나는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무조건 잘 돼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라이스트의 왕관뿐만이 아니라 크라이스트의 십자가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한 찬양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을 제가 참 힘들었던 어느 하루에 이걸 흥얼거리면서 이걸 듣고 있는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찬양 가사 쓰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곡조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자체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가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예배를 마치고 그날 하루 동안 저에게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목사님, 저의 사업장에서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He is king.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신방할 때 목사님 여기 병실에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막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땠겠어요? 어쩌면 저의 기도의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제가 계속 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고백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했고, 저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삶에 묶였던 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가운데 삶의 기도의 제목마다 때로는 많은 삶의 무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도 오늘 하루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누가 어떻다, 내 삶이 힘들다, 아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걸 다 떠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하나님,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저는 암송고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그 고백이요, 오늘 하루요, 여러분의 모든 카톡방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친구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내용은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는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묶였던, 세상에서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미국 컨퍼런스에서 어떤 흑인 여성분이 계속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He is risen, he is aliv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 여성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 미국 땅은 더 심하다고. 마치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러나 아니라고. He's alive. He's risen. He is our living Lord. 와, 그 흑인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목사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매주 예수님을 전하고 매주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그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그는 사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왜 내 입술에 그 고백이 요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왕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단어 커뮤니언,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장 1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요. 시작.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너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너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다라는 고백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옆에 나의 왕으로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눈의 비밀을, 눈을 벗겨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왕으로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혼자서 외로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어떤 게 복이에요? 영적인 영안을 뜬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탓하며 우리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안에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안을 떠서 내 옆에 누가 계시는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여기서 발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풍랑 속에서도 누구이기에 이 풍랑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칠병이어를 일으키시는가? 누구이기에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안을 벌어주셨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신학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오늘 내일부터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왔대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래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음조차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와. 하루는요, 제가 설교 때 우리 막내 하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 딸들 이야기하면 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는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하루 얘기를 좀 할게요. 모든 목사님들 방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탕을 좀 이렇게 먹는 이제 우리 하루는 이제 커서 킨더에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킨더에 갔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쉬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루가 이렇게 막 와요. 하루만 와요. 하루만. 하루가 와서 저한테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노래했는데 실패해서 2부 때는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만 제가 띄워드릴게요. 노래의 가사가 어떠냐면 When I feel lost and so afraid and shadows have hid the sun away when my heart is heavy and it's so hard to pray I remember what my mother used to say.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 영화가 예전에 한번 개봉한 적이 있어요. 그 다윗 영화 안에서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몇 번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봐도 기억이 안 나는 이 가사를 제 앞에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듣다가 Peace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맞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되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루가 왔는데도 아, 또 나에게 놀아달라고 하겠지. 근데 이 노래를 하는데요, 샬롬 샬롬 피스 비 위드 유, 마치 사울이 번민하면서 누가 와도 그의 어두웠던 영혼을 깨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울에게 이 다윗의 노래가 Peace be with you, God is with you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게 다시 환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의 삶의 무게도 그 하루의 그 한날도 하루가 불렀던 흥얼거렸던 그 가사, 어쩌면 이 뜻도 모르고 불렀던 그 가사가요 저의 가슴 속에 계속 메아리 쳤던 것 같아요. 길을 잃고 두려울 때, 어둠이 햇빛을 가릴 때, 나의 마음 무겁고 기도할 때 어머니 하시던 말, 샬롬 샬롬 어딜 가던 평화가 함께 이 노래가 널 집으로 인도해. 아,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니까 아, 저도 참 그 제 안에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신학으로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샬롬 샬롬 피스 비 위드 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church, 내 인생을 세우지 말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교회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때론 이걸 얼핏 들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작은 돌이에요. 흔들리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을 세우는데 그 반석과 이 교회는 여러분 흔들리는 저희들이 모인 곳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며 이곳은 죽음과 생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천국 열쇠를 이곳에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문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리가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땅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몸된 그 육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요 이 교회를 묶으려고 했어요. 이 교회를 억압하려고 했어요. 근데 억압하고 묶으면 묶을수록 교회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틀어막았더니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더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매입니다. 또 때로는 관계의 아픔들이, 또 때로는 상실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어깨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리드 인 지저스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그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가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사자에 대해서 어떤 영상, 어떤 그 내용을 적었냐면 Lion is not the tallest animal. 사자는 가장 큰 동물이 아니다. Lion is not the largest animal in the jungle. 사자는 가장 큰 짐승도 아니다. Lion is not the intelligent. Lion is not the smart. Lion is not the certain height. 쭉쭉 내용을 적어가는데 Lion은, 사자는 똑똑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가장 지능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큰 키도 없고 체격도 없고 유리하지도 않는데 사자는 정글의 왕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왕이에요? It's born to be a leader. 저희들의 삶도요, We are born to be a churc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똑똑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힘이 있지도 않고 가장 크지도 않고 우리는 능력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혼자가 되셔서 아이와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생활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2주간 선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주 좀 예전 일이었는데 2주 동안 수입이 끊긴다는 내용 때문에 본인이 이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어떤 한 미용실을 하는 한 집사님께서 빵집에 만나서 한 봉투를 주시면서 그 유틸리티 비용과 그 2주 동안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벌지 못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그 봉투를 받고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결혼하실 때까지 제가 머리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단어요. 하나님은 Christ, 그리고 하나님과의 communion,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church.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변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마트 앞에 가서 전단지 부리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물질 망령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 통하여 하나님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으며 정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